자,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계속 이어서 보시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나의 아들과 아들을 지고 안타까운 것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난감한 것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 죄인이 서로 사랑하며 악한 자리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는 없도다. 부자는 너희를 없어서 걱정을 없어도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 사랑을 기대해 내가 같이 하라 하신 최소의 법을 지키며 자살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하려고 하면 모든 것만 살펴야 하느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하는 자처럼 말과 하고 행하는 것이라.
다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아멘.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은혜와 공유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야고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 그 1장의 후반부에서 믿음의 도를 즉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치 뭐와 같다는 얘기요?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고 거울을 보고 돌아가는 자와 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참된 믿음은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후반부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의 그 원리적 측면들을 2장에 들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원리는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교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 교리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서 야고보의 그런 이것이 정경으로 자한가 의심받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팡이 서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종교개혁자 할 때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바울 서신의 이신칭의와 야고보가 말하는 이행칭의 즉 행함을 함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 전혀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화되는 교훈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칭의의 원인과 조건으로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야고보는 이 칭의의 결과로 뭐가 드러나요?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만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할 때도 그렇고 1장 다룰 때도 그렇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성숙하는가, 고난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든다, 경건이 또한 그리스도의 경건함이 우리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 보이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야곱의 관점의 연상선에서 2장에서는 믿음이 그럼 수반돼서 드러나는 행위가 뭐냐 그런 사실을 오늘 1절부터 13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필 믿음의 행위에 관해서 이 원리적인 관계를 또 14절에서 2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 잘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개인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야고보 본문을 통해서도 특히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개혁 성경에서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만 보고 그렇게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개정 개혁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고 대하지 말라. 자, 우리가 사람의 외모만 보게 되면 있는 자 앞에서 또 없는 자 앞에서 어떤 자세가 취합니까? 있는 자 앞에서는 아유, 난 부럽다. 괜찮은 척해서는 못할까. 비굴해지고 또 없는 자 앞에서면은 아유, 저 사람 인생 어떻게 살았어. 저만큼 갖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한다는 거 이행시 지난번 말씀드렸죠. 비하면은 뭐예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굴해지듯이 비참해지고 또 교는 교만. 없는 그들 볼 때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있는 자 앞에서는 이 비교가 돼서 비굴하고 또 비참해지지만 없는 자 앞에서 내가 그만큼 가졌다는 거랑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도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도 누구다 하나님의 기업의 위협을 이을 자다라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도 귀하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귀하다.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대문호였던 이 셰익스피어가 한 번에 식사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그를 알아봅니다. 굉장한 분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정중하게 셰익스피어의 그 들어오는 입장을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빗자루를 들고서 마당을 쓸고 있던 종업원이 빗자루를 확 집어다니면서 볼멘 소리로 투덜거립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입장과 또 갑작스러운 정원의 반응을 통해서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슨 상황이야? 얼떨떨해졌습니다. 그래서 혹 셰익스피어가 자기가 그 종업원한테 혹 잘못한 게 있나 물어봅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식당 문 들었을 때 내가 실수한 것이 있었나? 잘못된 거 있으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고치고 사과하겠네. 그러자 식당 종업원은 죄송하다는 듯이 다시 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한테는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랑 저랑 똑같이 남자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은 존경받는 인물이 됐고 저는 그저 선생님이 지나간 자리 발자국이나 쓰려하는 그런 신세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탄스럽고 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셰익스피어가 이 청년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네나 나나 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세요. 생각해보게 자네는 밑자를 들고서 나는 펜대를 들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자네나 나나 똑같은 것일세. 이렇게 권면해줬습니다. 그때 이 청년 얼굴이 환해진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우리가 큐티 나누면서 진정한 성공이 뭐냐. 진정한 성공이 뭐냐. 우리는 밝고 올라서야 되고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 없는 스펙을 쌓고 뭔가 보여줄 게 있는 자가 성공처럼 이렇게 세상적 가치가 있어요. 그런 가치관의 성공의 기준을 봐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성공의 기준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고 시킨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으로 감당해내서 내가 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성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들으시길 원했던 거예요? 순교자로 들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 순교자로서 스데반은 그 인생에 돌 맞아가면서 자신의 하나님 부르신 자리 입장 속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낼 때 그는 성공적인 자였더게 예수님 볼 때 참 앉아있을 수 없던 거예요. 돌마가 죽고 그 영혼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외모로 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내가 충성스럽게 그 길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장자로부터 쭉 보니까 야, 이 외모도 훤칠하고 이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주춤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우리가 외모적으로 뭘 갖추었다 해서 우리가 또 우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잘생기고 이 정도로 스펙을 쌓고 이 정도로 가졌고 이 정도로 내 삶을 보이는 행위를 했고 난 특별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그 외모를 갖추지 못할지라도 스펙을 쌓지 못하고 내세울 만한 게 없고 또 이렇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죽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기뻐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내용에 잘 살아내고 있느냐 그걸 중심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뭘로 봐요? 외모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외모가 잘 갖춰진 자 있어요? 정말 스펙이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잘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존경해줘야 됩니다. 성경에도 윗어른을 공경하라 말씀하세요.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복하라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외모를 갖추지 못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더더욱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사람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리대로 서로와의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첫째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아. 뭐라고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는 주 안에 한 형제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위험을 이을 자가 되는 그런 한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나눠야 할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한테 옮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요. 그래서 영광의 주, 곧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형제라 불려진 그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송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고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외모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모로 판단한 자들에서 딱 보여질 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적 외모로 볼 때 주님 역시도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신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외모를 갖추고 오지 않으셨어요. 또 이 세상에 사역할 때도 누구든지 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해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거기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인간적 랍비로서 물론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 랍비로만 봤을 때도 그렇게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아, 이분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와 걸리게 하고 말에 올무와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입에 발린 말 같지만 그들이 보는 그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썬데이스쿨 공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나오는 대화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3장이죠. 3장.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와 도덕과 철학과 삶의 윤리를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외모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스펙을 갖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겠다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갖춘, 학식을 갖춘 또 도덕과 권위와 명예를 갖춘 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신앙의 가장 초보가 되는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그 다음 장인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또 나오죠. 외모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여인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 많은 실패의 나락에 빠진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멸시받는 여인이고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라 할 정도로 그런 합법적 그런 부부관계가 아님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여인은 외모적으로 볼 때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 장소에 대해서 신학적 문제를 나눕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거듭나라 말씀하시고 학식을 갖춘 디모데에게는 신학적 논의를 하면서 뭔가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을까? 그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많은 학식을 갖추고 존경이 받는다 할지라도 외모 그 자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히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자 차별하고자 이 땅에 오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외모 사람을 취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요? 내 형제들이고 그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가 가졌건 또한 스펙이 있건 없건 그렇게 우리는 시각적으로 외모로 봐서 판단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라도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소중히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실 말의 이유가 내 형제들아 말하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 결과 우리가 더욱 동일하게 기업을 이을 자가 됐고 그렇죠? 진정한 믿음이란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특별히 봐주고 누구에게는 냉대하고 그런 분이 아니신다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 낮은 나를 바라보시고 낮은 날을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기여이고 또 영생의 약속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 역시도 그런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이고 또 외모로서 차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야고보서를 통해 저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그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자로서 예배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새 신자가 찾아온 거예요. 한 손에는 금가락지를 꼈습니다. 옛날에는 여인들만 장식하기 위해서 끼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또 어떤 권위와 지위 있는 자들도 인장을 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장이에요. 인이 뭐죠? 도장. 그래서 이제 천둥에 편지를 딱 녹여서 떨어뜨리고 그 인장으로 딱 씰을 하는 겁니다. 딱 두면 이제 이게 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장 형식으로 반지를 많이 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라? 금가락지라는 얘기예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신분과 지체가 높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외모로 갖출 대로 갖춰진 것이 딱 보여집니다. 근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단벌신자와 같은 거예요. 옷을 입고 일하고 옷을 입고 또 잠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옷에는 땀내도 되고 그냥 잠을 자고 뒹굴었기 때문에 흙도 먼저 묻었을 것입니다.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 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와서 의식되느냐, 검소하게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것 따지는 겁니까? 아니요. 예배드리러 오면서 왜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느냐, 당장에 빨아 입고 와야지, 지금 그거 지적하는 겁니까? 부자로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허물입니까? 부자가 돼서 외모를 갖추는 것이나 가난하게 형편에 대해서 외모를 갖추지 못한 것 그 자체가 문제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3절에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다 좋습니다. 시작. 네.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얼른 의자를 내주면서 여기 상석이 있고 좋은 자리 있습니다. 권합니다. 친절을 베풉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안내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의자도 내주지 않고 또한 앉은 자가 발을 걸칠 수 있는 발등상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방석조차 내주지 않고 경멸스러운 옷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쉽게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던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발등상이란 말은 말 그거예요. 내 발치 발밑에 의자를 앉고 발 걸치 않은 게 발등상인데 그 밑에 앉든지 하십시오. 알아서 찾아서 예배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부유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가난한 자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뭐에 따라서 보여진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차별하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자, 4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느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느냐가 내 것이 아니냐.
예, 서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할 때 되었어요? 차별로 대하십니까? 외모에 관계없이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십니다. 왜?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입니다. 외모에 따라서 사랑과 친절을 구별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평등한 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친절을 대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친절히 대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든 한결같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할 때 어떤 잘못을 범하냐? 사절에 이미 읽었죠? 악한 생각으로 뭐한다? 판단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잘못을 말합니다. 서로서로 구별한다.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만 사랑해주고 평신도라고 해서 평신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왜 평신도의 기도와 평생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부으십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장로만, 권사만 그렇게 사랑하고 새로 있게 한 새신장에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자만 사랑하고 여자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배운 사람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뭐 한국 같은 건 지방색이 많죠. 충청도 양반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경상도 문득이도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만 사랑하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 하는 성가대원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다 어느 파티든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구별 없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손에 금가락 지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내어주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남는 더러운 입은 사람은 의자도 발등상도 내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구별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판단했다는 얘기. 그래서 어느 안내원이 목사님 달려와서, 목사님 저 사람 새로 오늘 그 방문한 입구한테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뭐라는 게? 지위와 명예가 있고 권세도 있고 잘 나가는 기업의 사장이고 큰 물고기예요. 그래봐도 안 되는 거죠. 구별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서 차별할 때 이미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배우의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면 내게도 득이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들도 나도 조금 나눠 쓰면은 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득을 갖고서 눈여겨보게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여기서 차별하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나의 이익이 될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는 이기심. 내 주변에 무시당할 만한 사람, 업신여길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기심에 따라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의 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돌아와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구별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라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외모로 판단해서 안 된다. 외모에 상관없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로서 기뻐하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고 한때 페이스북에서도 그 동영상을 받아서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뭔가 좀 느낌이 있길 바랍니다. 넘기세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그 모습을 약간의 그 비춰진 모습 같아요. 우리가 예물로 사람을 보고 무시해버리면 그 속에 있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짓밟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을 뭘 보여주냐?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성도에게 내려진 가장 큰 계명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죄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강령도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요긴한 핵심 내용 중에 사람의 관계된 내용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가 있냐면 거기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동정심과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음직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말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모든 내용들이 모두 사랑하는 정신에서 구체적으로 행동 규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긍휼이 우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율법의 계명이 지시하는 그런 참된 뜻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의 계명 중 한 계명을 어겼다 하면 그 사람도 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서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부의 계명을 지킬지라도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도 통틀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결과로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원리를 가지고 이 관주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한 계명을 어긴 것이 전 계명을 어겨버린 그런 결과를 낳고 그 범법자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율법의 계명을 성취하는 자이고 그것이 없으면 외부적으로 지켜도 성취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하고 천대받는 그룹들의 이 모욕을 하는 행동은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가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뭘 가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줬던 것처럼 긍휼과 동정과 자비와 온유로 대해준 것처럼 긍휼과 사랑의 정신을 갖고 대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다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천국의 영상 몽락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의 심판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우리 얼마만큼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시는 그런 심판에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긍휼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을 자유의 율법과 꼭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언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원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 산상수훈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리를 말씀하시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팔복이 등장합니다. 거기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악한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할 걸 생각하고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걸 생각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핵심은 바로 뭐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그런 긍휼과 동정심인 것입니다. 동정심이라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거야. 우리 선데이스쿨에 동정과 긍휼에 대해서 살폈죠. 사람과 환경에 대한 거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은 뭐다? 경쟁의식이다. 긍휼이 아닌 경쟁의식.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다. 그래서 경쟁의식, 질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린 아이오엔이라는 이 인간관계의 깊은 영성을 책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기감이 됐던 그 헬린 아이오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에서 긍휼로 변화시킨 것이 우리의 좋은 또 아름다운 영성의 모습이다. From competition to compassion. 싸우고 이기고 밟아서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인간관계가 경쟁의 관계를 가면 그건 파괴적입니다. 왜? 부시야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궁휼을 가지고 썰의 연약함과 아픔을 어루만질 때는 친밀한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 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휼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궁휼을 고통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와 함께 걸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데스쿨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또 긍휼히 여길 자로 여기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믿음으로서 대하는 별세의 핵심입니다. 상대방 긍휼이 여기게 되면 그가 복음을 믿지 못한 자라면 복음을 전해야겠죠. 왜? 우리만 좋은 거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긍휼적이고 안타깝게 여긴다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해야겠죠. 오늘 일단 2시 반에 공부할 성경 공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관계의 열쇠, 핵심. 그 사랑을 품고 긍휼적이어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야고보 사도는 그걸 일러주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행해라.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외모를 갖추지 못한 자,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외모 때문에 사랑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노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방금 일에 그거 있죠.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은 참 각박하고 살벌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속사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대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속사람을 칭찬해 주십니다. 정녕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라도 너는 개바라. 갈 데가 아니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고 너는 개바라. 장차 개바라.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의 보는 시각들이 주님 보는 시각으로 교정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외모에 따라 차별하고 대우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서 누구든지 소홀히 대하지 말고 따스한 마음을 품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마지막 우리 큐티 서로 나눌 때 그 요한계와 순두계에 대해서 나눌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차별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오히려 돕는 자가 되라 말했어요. 왜? 그가 우리 일에 동참한 자다.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기업 얻을 자고 또 그가 예수의 생명을 붙들린 그 자다는 사실을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를 일으키고 불의를 일으켰어도 그를 도우라 알려주고 있어요. 한 주간 우리가 수많은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형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소홀히 대하지 말고 주님 대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줄였을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언제 어렸을 때 고개 아실 때 돌아봤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숙자로 가정한 청빈된 목사님의 모습을 보지만 그것이 오늘도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교훈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차별에 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이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